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자, 여기 이 얘기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그 꿈을 나중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자기가 꿈의 내용을 직접 자기가 꾸고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알고 했을 적에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제 놀랬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옆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또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그 해석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기쁘죠.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그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제는 살았습니다. 나만 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의 목숨까지도 이제 다니엘이 살게 해줬어요. 이 사실은 다니엘이 살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다니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나중에 어떡합니까?
또 집어넣죠.
그렇죠. 고자질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이것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그 본래 모습들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실망시키지 않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그 장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24절까지 있는 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간단하게 나누는 그 결론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 계획을 이방 왕을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과 그 네 히브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그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그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위기와 역경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위기와 역경을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이제 나중에 본문은 나오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변해서 이제는 축복의 기회 그리고 출세의 기회로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나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엇이나 감사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고통과 역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공부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가 그 꿈을 꾸었을 적에 그 꿈이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한번 그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구약 성경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28절 2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요. 예, 이게 똑같은 말이 이제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는 벌써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 신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만민이 누굽니까?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전부 다예요. 우리 모두들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즉 예언을 할 것이며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냥 읽고 그냥 덮어주면은 그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저 자전거 있죠. 자전거 탈 때 요즘은 여기서 그 여자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배울 적에 아주 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뒤에서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페달을 밟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 이제 뒤뚤뒤뚤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다시 또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민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practice를 해야 돼요. try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또 무슨 뭐 그 지식의 은사, 또 그 은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다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로 내가 믿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practice를 해야 돼. 내가 그것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내가 이제 페달을 이제 눌러서 한 바퀴 이게 돌아갈 때마다 이제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야. 예,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예,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걸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 그다음에 목사들과 교사들 이렇게 다섯 그 종류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을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연습을 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그 은사를 주셨을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옆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자. 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잠깐 기도를 할 테니까 특히 여자들에게 아주 이게 잘 나타납니다. 여자들에게. 근데 때로는 어떠한 단어로, 때로는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얼굴로, 그림으로, 때로는 이 생각으로 이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한 2, 3분 동안 잠잠히 이제 그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런데 노트에다가 그거를 적으세요. 내가 뭐 누구가 생각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그림을 볼 때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말씀이나 단어가 생각이 났던 할 적에 그것을 잠깐 한 2초, 3초 이렇게 나에게 그 들어올 적에 그것을 금방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쉐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키워가는 그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프랙티스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내가 사용을 안 하면 전혀 모르고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나 어떠한 그 그림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빨리 생각날 적에 그것을 여기다가 노트로다가 적으러 써서 그래서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어떤 그 주님의 계시로서 그림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키워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한 2, 3분 동안 고요하게 생각을 지난번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1절서부터 2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31절 24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했었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25절.
그럼 25절부터 2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내용은 이게 참 그 당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앞에 모든 그 술사와 박사들이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것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그 해석이 그 내용이 무엇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앞에 그 박사장 아리옥이라고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것을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리옥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그러고서 이제 왕 앞에 얘기를 했더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다짐을 왕이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은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오죠. 은밀하다 하는 얘기는 그 미스터리, 그 비밀스럽다 하는 그런 얘기. 그 앞에도 그 2장의 첫 번에 보면은 그 은밀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그 은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제 왕이 자기 전에 앞으로 내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나라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졌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실 때 그 비밀스럽고 그 다음에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니엘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즉 은밀한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그 바벨론 전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큰 나라였었는데 그 큰 나라의 왕이니까 뭐 대단하죠. 자기 위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높고 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라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꿈의 해몽을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31절을 보면은 거기에 왕이요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이게 그 한 신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 테마로 나옵니다. 한 신상. A statue라고 그래 영어로는 single great statue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눈 앞에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엄청나게 큽니다. 그 꿈에 본 신상이 그런데 빛이 났고 광채가 특심하며 참 아주 모양이 그 묘사한 것이 참 아주
예. 할 수도 없었나 한국말로
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Extraordinary Splendor 아주 특별하게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모양이었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라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 그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35절을 봤더니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서 또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그 신상이에요. 신상을 친 돌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쭉 이제 그 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다 보면은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자세하게 이게 나타날 거예요. 영어로 됐지만은 그냥 그 그림만 보세요. 자 여기 그 31절서부터 35절에 있는 그 신상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 나옵니다. 그 신상의 내용이 머리와 가슴과 팔과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신상입니다. 그 큰 그 뭐죠 이거 그 스태츄 이런데
그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금으로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예,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33절까지가 이제 그 신상의 모습이었는데 그 34절을 봤더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 여기 보면 그 그림에 이 사람 왼쪽 발이죠. 왼쪽 발 앞에 거기 동그랗게 잘 흐리게 나왔는데 뜨인 돌, stone cut without hands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이 이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린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뜨인 돌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이 바로 우상을 친 돌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친 돌이 결국 나중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우상을 친 돌, 이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이 만드는 그 사람의 신상,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다 치게 돼. 근데 그 밑에 이걸 보면은요, 지금 머리가 이제 그 바벨론의 왕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은 메대 파사라고 그러죠. 메대 파사 왕국. 바사 왕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리고 이제 그 허리에 있는 그 노스로 되어 있는 그것은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이고, 그 다음에 철루다 된 것은 이제 양쪽 다리로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로마 왕국. 그리고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양쪽 발 있는데 열 발가락 있는 그쪽을 보면은 그것은 새로 다시 탄생하는 로마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인 돌이 이 발을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발을 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환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40 그 이제 그 36절서부터 이제 그 나오는 해몽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제 신상은 우리가 봤는데 그 신상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해몽을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서부터 45절까지가 이제 해몽인데 44절 봅시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이 그 신상의 금 머리가 바로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느냐 하면 인생들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왕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자 이제 그 39절에 바벨론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즉 메도 퍼시아 메도 파사라고 그러죠. 엠파이어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놋 같은 나라 즉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다 정복했던 그러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이게 로만 엠파이어입니다. BC 63년서부터 시작되는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이 로마가 전 유럽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자 이제 여기서 앞으로 장래의 일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이러한 왕의 왕권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장 단단하는 그 신상의 성품으로 봐서 이제 금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동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놋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철이 가장 단단한 것이 이것이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제 철과 또 진흙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다리에 이것이 끝이 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43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것 같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을 합하지 아니한 것 같으리이다. 자, 이것은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이상하죠? 그 발이 아주 튼튼해야 될 텐데 근데 가장 튼튼한 재료를 쓰지 않고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없죠, 같이. 그렇죠? 근데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섞이기는 하지만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럽에 요, 요 최근에 그, 그 불란서에서 프랑스에서 거기에 있는 그 모슬렘들 지역에 사는 그 청소년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거기 차를 뭐 120대를 다 불태웠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예, 불란서는 아주 그 유럽 쪽에서도 그 프로 아랍 국가입니다. 그 아랍 국가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에서 독립하는데 뒤에서 제일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 나라가 그 불란서예요. 그런데 그 불란서가 거기에 많이 지금 그 인종들의 그 혼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아랍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기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걷잡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 그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철과 그 진흙이 섞일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것이 폭동이 이것이 일어날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거대한 나라지만은 이 민족들이 다 달라요. 예, 우리 로스앤젤레스 사는 여기에 지금 그 인종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인종들이 160개국 언어가 있습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같은 그 이 원래 미국이 이민의 국가로서 이것이 성공한 나라다라고 해서 멜팅팟이라고 그래요. 다 안에 들어가지고서 전부 다 하나 다 녹아가지고서 펄펄 이렇게 이제 끓는 그런 그 항아리다 그랬는데 사실은 멜팅팟이 아니에요. 다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큰 예, 그 미국을 그 샐러드 볼이라고 그래요. 그 큰 그 저 이 그릇 안에 예, 이거 그 샐러드 쓸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각각 따로 논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예, 그게 참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큰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예, 서로 화합하지 못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여기 44절 45절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 마지막 때의 그 해결책으로 나옵니다. 44절 4절 5절에 이 열방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합소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이 땅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 이건 틀리지 않고 이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여태까지 그 신상을 쭉 만들어 왔는데 그 신상을 만들기는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것을 치는 것은 이것은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사람이 만드는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얼마 살다가 죽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자기 이후에 일 될 일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겸손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고만장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며, 자 보세요. 그 엄청난 그 능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에게 절을 하며 자기 그 신하에게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리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니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이 비밀한 것 그리고 이 장래의 것 이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은 네가 믿는 바로 모든 신의 신이다 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 해줬더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완전히 복종해서 이제 다니엘을 자기의 그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도 각각 이제 주지사로 내어보내는 그러한 그 임명을 하고 다른 모든 박사들 위에 어른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참모들이 되었던 그 점쟁이들 위해 이제 질투의 대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이 그 꿈과 해몽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니 우리 그 인간 그 역사에서 인간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일곱 가지로 적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걸 기록을 하세요. 다니엘서 그 2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일곱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세상 나라는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적이다. 잘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도 사람이 하는 것은 흥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 쇠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4년 하고 잘 되면은 4년 또 한 번 해서 8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 나라는 옛날보다도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나라는 옛날보다도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일 시작이 여기에서 그 금신상을 통해서 금에서 그 다음에 은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철이 되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제 끝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퀄리티가 질이 점점 더 타락해지는 것이 그 인간 사회의 본성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이 다 발달이 돼서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져요. 바로 이웃에서 누가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망한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그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느 나라도 영속한 나라가 없어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망한다. 이것이 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나라들의 역사관은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관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관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또 풍성하고 그래도 성경적인 그 조명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인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꼭 흥망성쇠와 마지막에 끝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 나라가 영원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크리스천들은 즉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다. 크리스천들, 즉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 이거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안다고 해도 앞으로의 어떻게 될 일을 자기네들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된 것을 자기네들이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인간들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봤던 그 꿈,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과 그리고 그 해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온 그 신상에 대한 그 해몽, 역사적인 그 해몽은 계속해서 더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또 여기에 어떤 추가로 첨가해서 말씀을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제 그 세 이제 중년의 이 관원이 히브리 관원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그 유대 관원은 유대인 출신 관원은 자기네들의 그 이제 신앙의 도전의 범위와 기준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닌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기네들이 그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두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여기에 거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유대인 출신 바벨론의 관원들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록은 얻어먹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은 일곱 배의 극렬이 타는 풀무불보다는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젊은 그 관원들은 순교적인 신앙으로서 여기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것을 이 세 사람들의 요 짧은 세 가지 세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곱 가지로 쭉 나열을 했었는데 이 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불의한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의로우신 만왕의 왕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눈에 보이는 불의한 왕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의로우신 만왕의 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배의 풀무불에 육신을 죽인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풀무불에 죽일 수 있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혼을 죽일 수 영과 혼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세 번째는 금세의 안일보다는 내세의 영생과 영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세의 안일보다는 내세의 영생과 영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 사람들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타협불가의 신앙입니다. 타협불가의 신앙. 요즘 한국에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그 일사각오와 타협불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선하게 살고 그리고 남한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불교적인 이런 것을 같이 타협하고 나오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 그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사탄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네들이 죽는 것,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자신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 때문에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신앙의, 즉 믿음의 테스트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이들의 목숨을 순교로 바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순교로 바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도전과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3장에 1절부터 18절에 그 시험과 도전, 금신상에 대한 그 풀무불의 신앙과 시험과 도전, 이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첫째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풀무불 시험과 도전의 광장이다. 우리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서 내 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항상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풀무불 시험과 도전의 광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형으로 여기 나타난다.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형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앞으로의 시험은 우리에게 이제 물질과 즉 황금과 악법과 참소와 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 이제 네 번째, 풀무불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교인들도 하는데 때로는 다른 그 목사나 장로나 믿음에 그 연륜이 많은 사람도 하는데 라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나의 표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준으로 듣고 믿고 따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경배하다가 그 사자굴 앞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워십의 대상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자굴에게 던져진 그런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일제 때 그 일본 천황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소에 가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불굴의 그러한 그 신앙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과연 나는 누구에게 내가 경배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가, 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정말 경배를 하고 내가 고백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로 그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도전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 3장의 그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또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의 모형을 저희들이 또 이제 여기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라옵기는 이렇게 편하고 또 여유 있을 때 저희들이 신앙을 단련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풀무불의 시험과 또 고통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기며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미침, 예, 저 madness라고 하죠.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 버린 거, 미침과 그 회복, 그것을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8절까지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장.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명령을 내립니다. 6절에 내가 명을 내려 바빌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먼저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들, 모든 박사와 그 다음에 술객과 점쟁이 이런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오래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그 박사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제 실패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꿈이 보통 그냥 보통 꾸는 꿈이면은 이 사람들이 적당히 마치겠는데 자기네들도 그 꿈이 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을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제 다니엘이 생각나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그 후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저 자기의 신의 그 바빌론의 그 신이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가장 그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또 그렇게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은 주어졌지만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러한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이라고 그걸 인정을 해서 이제 다른 그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가 꿈을 그 해몽하지 못할 때 다니엘에게 그것을 고하라, 내 것을 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그 명칭이 박수장이에요. 박수장. 박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자, 이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이제 네가 듣고 그리고 해석을 하라, 해몽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자기가 이게 그 꿈인데 이것을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교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늘에서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자기 보는 꿈속에 보는 눈앞에서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고 그게 이제 아주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를 땅끝에서부터 또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큰 나무인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리고 만물의 식물들이 될 만하고 또 들짐승들이 그늘에 와서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래 아주 참 아주 멋있고 참 크고 또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를 이제 보았는데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 즉 꿈에 자세히 봤더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 순찰자라는 거는 watch, heaven, angelic watch라고 그러면 angelic watch, 즉 이 파수를 보는 그러한 그 천사예요. 예. 거룩한 파수를 보는 그러한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구약에서 이 대개 나무라고 한 것은 하나의 그 이 정부와 정권이나 왕이나 이런 그 이것을 나타냅니다. 한 국가의 왕권을 나타낼 때 나무로 가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았다 하는 얘기는 그 나라의 그 왕권이 아주 강해서 그래서 이제 천하가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왕과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찰자가 즉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나무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떠올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이같이 하리라.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둔다 하는 이야기는 그 완전히 나무를 자를 적에 뿌리까지 뽑질 않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지 않는 것은 아직 그루터기를 남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16절에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나리라.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사람들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게 짐승이 즉 마귀죠, 마귀.
마귀.
예,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일곱 대를 지나리라. 그래서 7년을 지나리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7년 환란을 대한 그것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 짐승이 마귀가 이제 그 7년 동안 컨트롤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그 모델로서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려 함이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집에 편안히 있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평강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면은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주 천한 자도 왕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왕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 이게 그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천한 자로 그 위에 있게 하시는 줄을 알게 하려니까는 이거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7년을 지라니라 하니까 이게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뜻을 다른 그 술객들과 박사들은 그것을 해몽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나 느부갓네살